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간 바오로 사도, 바오로 사도가 유다인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얘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사도행전 21장 25절 오늘 다룹니다. 그리고 신자가 된 다른 민족들에 관해서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라는 우리의 결정을 이미 편지로써 보낸 바 있습니다. 아, 지금 예루살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 공동체죠. 이 수장을 맡고 있는 대표 책임을 맡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이방계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관련한 예루살렘 사도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28절에서 29절, 15장에 반복해서 두 번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었어요.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 들 가운데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때 이 결정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하는 야고보. 그래요. 루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언급한 사도회의 본 결정과 이를 공포하고자 대표단 유다와 실라스를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교회,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맡고 있었던 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로 파견했었습니다. 15장 30절, 33절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떠나보내자 그들은 안티오키아로 내려가 공동체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하였다.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 말씀이 기뻐하였다. 예언자이기도 한 유다와 실라스는 여러 가지 말로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한동안 지낸 뒤 형제들에게 평화 인사를 받으며 자기들을 파견한 이들에게로 떠나갔다. 그때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전했다라는 것은 15장에 이미 언급을 했었고 지금 21장에 와서 바울 사도가 3차 선교행 마치고 구호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성전에서 축제를 거행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오순절 그런 과정 속에 먼저 이렇게 정결례 예식을 거행하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권유와 함께 이러한 지난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때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바오로가 확인을 했는가 돌아가서 들었는가 뭐 학자들마다 봤을 것이다 혹은 미처 놓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모습 안티오키아 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베드로와 바르나바가 유다계 그리스도교 신자들 보수적인 신자들의 등장으로 그 식탁에 참여하고 있다가 슬쩍 발을 빼는 모습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편지 확인 유무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상황 하에서는 본문 상황 하에서는 야고보가 다시 한번 이 편 결정된 사항과 함께 이것을 전달했었다. 시리아 안티오키에 전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도의 결정과 이를 공포하고자 보냈던 유다와 실라스 파견에 있어서 그 자신이 이 일들에 있어서 한 부분이었던 바오로에게 다시 이것을 알려줘야겠다는 어떤 필요성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그런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전의 독자들을 위해서 이 결정된 사항들을 다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이 사도의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이 이야기는요, 반복되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강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되새겨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사항들이 결정이 됐을 때, 뭐 지금 9월 들어서 새로 바뀌는 교통법, 교통규칙법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9월 1일부터 합니다 하고 예시를 하지만 사전에 뭐 6개월 전이든 3개월 전이든 미리 이런 내용들이 합니다 하고 발표하고 시행 그리고 하기 뭐 한 달 전에 뭐 미리 이게 실시를 해본다든지 그래서 계도 기간을 갖는 거죠. 알려주고 또 어기는 사람 있으면 지금은 뭐 벌점이나 이런 것들을 매기지 않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계도 기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떤 상황을 중앙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경우 저 시골 끝까지 뭐 오늘날 인터넷이 있는 시대는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지역교회에 이런 결정들이 전해지는 것 또 그 전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데 그냥 단숨에 모두가 다 오케이 하고 실시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나름 지역교회에서도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뭐 토착화하는 과정, 현지화하는 과정 속에 진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독자들, 사도행전의 어떤 삶의 무대, 그러니까 그 본문의 삶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삶의 무대 안에서 현장 안에서 이 결정사항들이 시행되고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하는 과정에 이 부분이 언급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아직도 지역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갈라티아서에서의 베드로나 바르나바의 행동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의 화냄도 이해할 수 있지만 베드로나 바르나바가 그런 걸림돌에 행동의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걸림돌에 걸렸던 것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굳이 지금 다시 바오로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그 경제적 도움을 물론 영적 스승으로서 도움을 주는 모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지역교회 자녀교회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하는 것들, 가르침에 대한 강조가 뭐 위에서 아래에 누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편적 어떤 그 가르침에 있어서 교리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친절한 의미로서의 그 제시가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독자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산되어서 모두가 다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더불어 어떤 초기교회 안에서 베드로와 바오로의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 사도에게도 나름의 입장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방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삼가야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의 결정이었습니다. 세 가지 음식 규정들은 유다인들과 그들 중에 살고 있는 이교도, 거주, 외국인들 모두에게 법으로 금지된 음식을 제거함으로써 성찬례를 포함한 음식 나눔을 이방계 그리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제가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0절 또 28절에서 29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독실한 유다인들이 특별히 식탁에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법, 율법, 그 정결법에는 불결한 행위로 간주해왔기 때문이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제 그러나 교회의 일원, 같은 형제의 자매로서 유다인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식탁, 친교 성체 성사를 통한 일치에 과연 어떻게 두 집단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불결하게 만드는 다음에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당시 이 문제 해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말이죠. 이 네 가지 조건들은 성서적 선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아온 이방인, 거주 외국인들에게도 적용된 모세율법 안에서 그 조항들을 끌어낸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은 이교도 신에게 바쳐진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교도 세상에서 허다한 일이었던 이것은 심지어 시장에서도 이 고기가 팔렸고 이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조차 여전히 남아있던 유혹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또한 이교도 신전 예배에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서 넌지시 말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피는 그 음식 안에 피가 섞인 그 어떤 것을 다 먹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모세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의 자리,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면서 그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목조나 죽인 짐승의 고기는 피를 제대로 빼내지 않은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의 경우와 유사한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불륜이라는 조항은 히라버 단어 포르네이아를 번역한 거죠. 이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허락되어진 것보다 더 가까운 친척, 혈연관계 안에서 맺는 근친결혼을 가리키는 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포르네이아는 문자 그대로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으로 레위기 18장 6절에서 23절에서 언급한 성적 부도덕에 대한 다양한 형태들을 보다 넓게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 더럽히게 하는 조항들을 피함으로써 그들이 지난 이교도 생활에서 벗어난다면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나눌 수 있고 한 식탁에서 성찬례도 함께 거행하며 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간음 혹은 부정으로 번역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린 네 번째 조항 분류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시 화합을 촉진하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인들과 외국인들 모두를 위해 규정된 도덕성과 혼인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튿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거행한 다음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하여 예물을 바칠 날을 신고하였다. 바울은 야고보의 조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유다 정결 예식을 거행하여 자신을 깨끗이 정화한 후에 바울은 성전에 들어갑니다. 네 명의 사람들의 정결 예식 기한이 차는 날, 곧 그들 각자를 위한 예물을 바칠 날을 알리고자 종교 당국, 즉 성전에 신고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오로의 행동은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땅히 이 심각한 오해는 이제 바오로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이제 23장 35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그야말로 시련기, 순환기입니다. 뭐 굳이 제목을 더 달자면 바울의 사도의 체포와 변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의 남은 장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바울의 순환 사이의 현저한 병행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오로에게도 자신의 시련에 대한 삼중 예고가 있고 각각의 경우마다 바오로의 친구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오로의 예루살렘 도착은 그를 죽이려는 유다인들의 폭동으로 얼룩져버립니다. 로마 총독과 헤로데 앞에 세워지기 전 먼저 대사제와 최고의회에 세워지는 바오로입니다. 거기서 유다인들은 유다 백성과 로마 황제에 반하는 행동으로 바오로를 고발하고 있네요. 유다 대사제는 바오로의 사형을 도모하지요. 반면 로마 총독은 바오로의 무죄함을 세 번이나 선언하고 헤로데 아그리파 2세는 일단 죄 없는 이로 바오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오로 역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합니다. 구체적인 부분들에서는 많은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오로는 예수님께서 이 바오로가 어떻게 될지 예고하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바오로의 운명을 예고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바로 이 예고처럼 또 고통받는 종이신 예수의 순환을 분명히 바오로 사도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바로 이런 단락들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주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가운데 바오로의 활동적인 직무에서 순환으로의 전환, 그동안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활동적이었던, 역동적이었던 그 직무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실현, 순환으로의 전환은 바오로가 체포되고 성전 마당에서 유다 군중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데서 그 첫 번째 주요 단계가 시작됩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지만 로마 속죄의 총독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황제까지 여러 다양한 권력 아래서 로마의 죄인으로 그리고 반복되는 재판으로 여러 해를 견뎌야만 하는 바오로 사도의 모습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바오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때부터 그 자신이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회심에 대한 증언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바오로 자신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유다 메시아이신 나자렛 예수님께 지금은 헌신하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인 유다인으로서의 신원과 그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21장 27절에서 23장 35절 중 21장 27절에서 40절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오로를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오로와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오로가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면서 백성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바오로를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오로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그곳 부대의 천인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천인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오로에게 매질하는 것을 멈추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다가가 바오로를 붙잡고 쇠사슬 두 개로 그를 결박하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이자들은 이렇게, 저자들은 저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천인대장은 그 소란 때문에 진상을 알아낼 수가 없었으므로 바오로를 진지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오로가 층계에 이르렀을 때 군중이 난폭하게 구는 바람에 군사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는 수밖에 없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면서 그자를 없애라 하고 외쳐댔던 것이다. 그렇게 진지 안으로 끌려 들어가던 순간에 바오로가 당신에게 말을 좀 해도 되겠소 하고 천인대장에게 물었다. 그러자 천인대장이 되물었다.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자객 4천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바오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사람으로 키리키아의 저 유명한 도시 타르수스의 시민이오. 청컨대 내가 저 백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천인대장이 허락하니 바오로는 그 층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리하여 아주 잠잠해지자 바오로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자, 이 단락을 보면서 우선 가톨릭교회 교리서 주제들 중에 연결되는 부분들, 우선 예수님과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교리서 577항에서 82항까지 언급되는 예수님과 모세율법과 관련된 내용.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첫머리에 율법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시나이산의 첫 계약 때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새 계약이 주는 은총의 빛으로 해석하였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까지도 완전히 지킴으로써 율법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했듯이 율법을 가장 작은 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해마다 속죄일에 율법을 어긴 그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 실로 율법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야고보 사도가 환기시키듯이 누구든지 율법을 전부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 됩니다. 율법은 그 문자뿐 아니라 그 정신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바리사이들에게 소중한 원칙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을 극단적인 종교적 열성으로 몰아갔다. 이 극단적 열성은 위선적인 결의론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로지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한 사람의 의인에 의해 율법이 완성되는 새로운 하느님의 개입에 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율법의 완전한 성취는 성자의 위격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태어나신 하느님이신 입법자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종의 가슴에 곧 그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 종은 성실하게 공정을 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시어 율법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율법의 저주를 스스로 받기까지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첫째 계약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눈에 랍비, 율법교사로 비춰졌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교사들의 율법 해석 방식으로 이론을 펴신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학자들과 충돌하셨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해석을 그들의 해석 범주 안에서 제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글로 쓰여진 율법을 주시기 위하여 시나이산에서 울려 퍼졌던 하느님의 말씀이 행복선언을 하신 산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들리는 거다. 그 말씀은 율법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궁극적 해석을 내려 율법을 완성하신다.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하느님의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바리사이들이 고집하는 일부 사람의 전통을 비난하신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해석으로 율법의 기본적인 의미를 밝히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음식물의 정결에 관한 율법을 완성하신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의 권위로서 율법에 관한 결정적인 해석을 내놓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기적, 하느님 표징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율법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율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특히 안식일 문제가 그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율법교사식 논법을 사용해서 하느님에 대한 봉사나 병고침을 통한 이웃에 대한 봉사가 안식일 휴식을 침해하지 않음을 일깨우신다. 자, 물론 율법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의 어떤 태도,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 보수적 유대인들과 바로 사이의 대립으로 그리고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유다인들의 모습. 그래서 바울의 사도가 성전 앞에서 체포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는 모습. 거기서 가까스로 로마 천인대장에서 그 모면하게 되는 상황을 다루는 단락인데요. 이 단락을 다루면서 먼저 가톨릭의 교리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못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기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